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세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게 싸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다섯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2021년 구역 상견례를 위한 공부입니다. 작년에 이어서 또 올해 처음으로 구역장으로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올해 처음 구역장 하시는 분은 마음에 부담이 있으실 것입니다. 예, 상황도 어렵고 또 뭐 대면이 아닌 줌으로 해야 되니까 부담이 더 크실 수도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 부담이 소명입니다. 우리가 부담스럽기 때문에 자기를 신뢰하지 않고 더욱 주님을 신뢰하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고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그때 우리에게 영적인 성장이 있습니다. 1년 후에 그 자람이 구역장님들의 기쁨과 감사의 제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교환 보겠습니다. 1번 구역에 새 가족이 있거나 구역 식구 구성에 변화가 있다면 서로 돌아가면서 소개하고 각자 2021년의 소망이나 결심 등을 나누어 봅시다. 예, 연초가 되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 해를 의미 있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새해를 시작한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새해를 새해로 사는 사람은 정말 적습니다. 지금 시각이 오후 8시 10분인데 오후 7시와 오후 8시의 구분점은 언제입니까? 만약 시계가 없다면 7시인지 8시인지 언제 7시에서 8시로 넘어갔는지 우리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똑같은 의미로 어제와 오늘의 구분점이 사실은 없습니다. 또한 2020년과 2021년의 구분점도 없습니다. 시간이 토막토막 나 있거나 또 시간이 매듭지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은 그냥 한 줄입니다. 그럼에도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을 구분하고 작년과 올해를 구분할 수 있게 있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큰 은총입니다. 작년에는 사람들이 코로나19 때문에 거의 모임을 갖지 못했지만 해마다 연말이 되면 사람들은 망년회라는 것을 합니다. 한 해의 연말에 그 해의 괴로움을 잊지 않는 모임입니다. 왜 사람들은 망년회를 할까요? 그것은 사람들이 온전하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실수투성이고 잘 살지 못하기 때문에 망년회라는 모임을 통해서 떨어버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 시간이 하루 24시간, 한 달 30일, 1년 12달로 나뉘어 있는 것은 큰 복입니다. 그렇게 나뉘어져 있지 않다면 우리는 새롭게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할 여력도 없이 그저 그냥 시간이 흘러갈 것입니다. 시간은 단순히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시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시간으로 속으로 들어가서 올바른 삶을 사는 사람만이 매일매일을 새해로 가꾸어 갈 수 있습니다. 예, 오늘이 2021년 1월 13일인데 이것은 2021년 중 13일이 우리를 지나간 것이 아니라 우리가 2021년 중 13일만큼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은 우리를 스쳐 지나가지 아니하고 또 뭐 유수처럼 흘러가지 아니하고 우리가 시간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시간이 참 빨리 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시간 속에 있을 때는 시간이 그렇게 빠른 줄을 모르는데 그것이 지나고 나면 정말 빠르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유수 같다느니 화살 같다느니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시간 속에서 사람들은 서로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그 삶 시간 속에서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남겨지는 것도 다릅니다. 정말 가치 있는 것을 남기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이 남긴 것은 불면 다 날아갈 것 같은 것들만 있는 사람도 있고 남기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 것을 남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잘못된 것을 남김으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이 상처를 입기도 합니다. 또 성경은 해 아래 새것이 없다고 선언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언제나 해 아래는 새것이 없습니다. 해 아래에서 새것을 찾으려고 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새것은 예, 해 위에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새것, 해 위의 것을 찾기 위해서는 예, 작심 삼일의 사람이 아니라 삼일 작심의 사람이어야 합니다. 예, 삼일 작심 제가 만든 용어라고 했습니다. 작심을 제대로 하자는 것입니다. 결심이 삶 속에서 그대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그 결심을 하고 또 마음의 변화까지 함께 이어져야 하는데 마음의 변화가 이어지지 않아서 예, 대부분의 결심이 3일로 끝나게 됩니다. 다니엘이 이방 땅에서 60년 이상 신실하게 살았고 또 그 기간 동안 왕이 5번 바뀌고 나라도 바뀌었는데도 총리로 있었다고 하는 것은 정말 참 대단하게 여겨집니다.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 그가 소년 시절에 이방신에게 드려진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지 않겠다고 열흘 작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그 작심 자체가 그를 그렇게 살게 해준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 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 베푸심, 역사하심이 있어야 함은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것은 다니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공통적인 고백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올 수 있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 역사하심이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구역 식구들이 모여서 서로 돌아가면서 이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는지 쭉 얘기할 텐데 늘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모임을 시작할 때 첫 사람이 첫 말을 어떻게 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말하는 정도에서 다른 사람도 얘기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첫 사람이 새해라고 뭐 별 다를 게 있겠습니까? 매년 똑같습니다. 지나 보니까 그 해가 그 해더라고요 라고 말을 하게 되면 그 다음 사람도 뭐 특별한 것 없습니다. 뭐 그냥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뭐 등등 그렇게 진지한 얘기가 오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첫 사람이 스타트를 잘 끊어야 합니다. 이럴 때는 구역장이나 권찰 아니면 누군가에게 미리 부탁을 해서 좀 진지하게 나누어 주실 분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만큼은 아니어도 비슷하게 얘기를 나눌 수 있게 됩니다. 이번 2020년은 코로나19의 시대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작년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가장 강하게 또는 가장 많이 개입한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개입하심을 통해서 어떤 믿음의 진보와 삶의 변화가 있었습니까? 예,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에 개입하시는 것이 눈에 보일 정도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 좋으십니까? 싫으십니까? 의외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불편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특별히 많이 개입하시지 않고 필요할 때 좀 도움만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 인생의 계획을 내가 세우고 하나님은 그저 돕는 분으로만 계시는 것은 다른 신앙인의 태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조력자가 아니라 인도자이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알라딘의 마술램프에 나오는 지니가 아닙니다. 우리가 도움이 필요할 때 하나님께 간구하면 오셔서 도움을 주시고 가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거의 대부분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으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자신을 창조하신 것도 믿고 또 세상을 주관해 가시는 것들도 믿습니다. 그걸 믿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예, 정말 처음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 누구신지 잘 모르거나 아니면 교회에 다녀도 하나님에 대해서 개념이 없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를 믿는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능력에 대해서는 의심이 없는데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는 의심을 많이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 인생을 내가 더 잘 꾸려갈 수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더 잘 꾸려가실 수 있는가,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인생을 자기가 계획 세우고 자기가 나아가는데 하나님은 도와주시기만 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나고 보면 고백하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았던 것 중에 정말 다행이었던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인생에서 모든 것들이 우리의 계획대로 되고 또 우리의 뜻대로 되고 내가 원하는 바를 다 이루었다면 우리는 아마 이 자리에 있지 않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나는 오른쪽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 왼쪽으로 가게 하시고 나는 왼쪽이 분명하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오른쪽으로 인도하십니다. 나는 잘 뚫린 길로 달려가고 싶은데 하나님은 숲 속의 길로 꼬불꼬불한 길로 가게도 하십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정말 우리 개개인의 인도함보다 훨씬 더 크다고 크고 높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르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가면서 하나님의 능력도 신뢰해야 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를 더욱더 신뢰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수 있고 때로 내가 원치 않는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고 할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역사하심이 있음을 믿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믿음이 진보하는 것이고 삶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 그 반대인 퇴보와 변질은 좀 곤란하겠죠. 만약 우리가 매년 매년 신앙생활을 해가는데 믿음의 진보가 일어나지 않고 삶의 변화를 이루어내지 못한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올해도 그것을 이루지 못하고 그냥 지나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3번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26절을 나누어 봅시다. A번 예수님께서는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시기 위해서 어디를 통과하려고 하셨습니까? 우리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예, 사마리아를 통과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한번 머릿속으로 그 이스라엘의 지도를 한번 그려보십시오. 그 북쪽에 갈릴리 호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쪽에 그 염해, 사해가 있습니다. 그 중간에 흐르는 강이 요단강입니다. 요단강을 중심에 두고 그 북쪽 갈릴리 호수가 있는 곳이 그 갈릴리 지방이고 아래쪽 남쪽에 예루살렘이 있는 곳이 유대이고 그 다음에 그 중간이 사마리아입니다. 당연히 남쪽에서 북쪽으로 올라가거나 또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오려면 그 중간에 있는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것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그런데 그 요단강 동쪽에 있는 지역이 그 베레아와 데가볼리입니다. 만약 예루살렘에서 그 예수님께서 첫 그 표적을 행하신 그 갈릴리 지방이 있는 그 가나 도시까지 간다고 할 때 그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것보다 베레아와 데가볼리를 통과해서 가게 되면은 거의 두 배가 더 걸린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그렇게 돌아서 가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예, 그래서 여러 영어 성경에 보면 이 통과하여야 되겠다는 말을 has to go 또는 has to pass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의지입니다. 뭔가를 이루실 목적이 있으신 것이죠. B번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수가에서 어디에 앉으셨습니까? 5절 6절 한번 볼까요?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또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예, 야곱의 우물 곁에 앉으셨는데 이 수가가 어디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여기 성경에는 그 동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동네가 그 헬라 말로 폴리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 도시입니다. 굉장히 큰 도시. 그 당시 폴리스는 도시를 의미하기도 하고 그 국가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상당히 큰 도시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수가를 세겜으로 보기도 합니다. 근데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 야곱이 그 세겜, 이 세겜은 지명이기도 하고요. 그 창세기에 나오는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 세겜의 아버지 하모르의 아들들에게 그 백크시타, 우리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크시타가 화폐 단위라고만 되어 있고 정확하게 어느 정도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 백크시타를 주고 그 장막을 칠 밭을 그 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 요셉에게 주었고요. 나중에 출애굽이 끝나고 난 뒤에 요셉의 그 유골 뼈를 세겜에 묻음으로써 그 출애굽이 완성이 그 되었습니다. 이 크시타가 이제 그냥 은전의 명칭이라고만 되어 있는데 이제 어떤 학자들은 이게 새끼 양을 뜻한다고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한 크시타가 한 크시타를 주면은 양, 새끼 양 한 마리 살 수 있는 양이니까 만약에 그 정도의 양이라면 백 크시타면은 야곱이 그 땅을 살 때 양 백 마리를 살 수 있는 양에 돈을 주고 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 수가가 그 야곱, 요셉과 같은 그 믿음의 조상들과 관련이 있다는 땅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6시라고 되어 있는 데는 그 정오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 시각은 사람들이 그 낮잠을 자는 시간이기 때문에 물을 기르러 나오지 않는 때입니다. 참고로 성경에 나오는 시각에서 유대 시각입니다. 6을 더하면 지금의 시각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제3시부터 제6시까지 제6시부터 제9시까지 그 어둠이 있었는데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어둠이 그 세상을 덮었습니다. C번 예수님께서 물을 기르러 온 사마리아 여인에게 요청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7절 8절 볼까요?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예, 유대인은 사마리아 사람을 경멸했지만 예수님은 그 여인을 인격적으로 대하시면서 먼저 말문을 여셨습니다. 만약 거기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여럿이 둘러서 있었다면 그 여인이 예수님께과 이렇게 깊은 대화를 나누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 기독교 상담을 공부하면 이 장면은 꼭 나옵니다. 예수님의 상담 방법에 대해서 여러 사람이 없는 데서 그 이 여인과 1대1로 대했다고 하는 거 이건 참 중요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하셨는데 이 여인이 물을 주었다는 말도 없고 또 예수님이 그것을 받아 마셨다는 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그러니까 물을 좀 달라는 것은 대화의 소재인 거죠. 그 유대인들이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굉장히 경멸을 했는데 그 특히 사마리아 여성은 더욱더 그러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그 이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방인과 피가 섞였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는데 그 혼혈의 책임을 더욱더 여성들에게 돌렸습니다. 여성들이 그 출산을 하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예수님께서는 별로 그냥 그 당시로 볼 때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사람과 얘기를 나누시는 것을 통해서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 우리의 일상생활도 그렇습니다. 유명한 사람들의 말, 학자들의 말에도 진리가 있지만 일상의 대화 속에 삶의 진리가 훨씬 더 많습니다. 예. 그래서 그 일상의 삶에 성실하게 되면 온전히 삶을 더욱더 잘 꾸려갈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그 일상의 생활 속에서 꾸려가는 것이 가장 바릅니다. 그냥 유명 목회자의 집회에 가지 않아도 되고요. 기도원 찾아가지 않아도 됩니다. 디번 사마리아 여인은 물을 좀 달라는 예수님께 왜 유대인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라고 반문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구절 한번 볼까요?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예,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상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그 아시리아에 의해서 무너졌는데 이 아시리아는 그 혼혈 정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 사마리아 사람, 그러니까 그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을 아시리아 여러 도시로 데려가고 아시리아에 있는 여러 도시들에 있는 사람들을 사마리아로 이렇게 이주하게 했습니다. 거기 제가 참고로 열왕기 그 구역장 교환에 열왕기 17장 5절 6절 그렇게 써놨는데 그 뒤에 24절과 41절에 보면은 예 그 열왕 그러니까 15절 6절은 그 이스라엘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을 데려간 것이고 또 24절 41절은 이제 데려와서 혼합되게 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이방인과 동일하게 여겼습니다. 흔히 유대인들이 그 이방인들을 지옥의 땔감처럼 여겼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사마리아 사람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서로 교류하지 않고 서로 적대시하는데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요청한 것이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굉장히 의아함과 당혹감을 느끼게 했을 것입니다. 왜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지? 지금 나를 놀리는 것인가? 아니면 왜 이렇게 나를 잘 대해주지? 무슨 꿍꿍이가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했을 것입니다. 2번 10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는 두 가지를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10절 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예, 하나님의 선물과 내게 물을 달라고 하는 이입니다. 예, 하나님의 선물은 하나님의 구원을 의미하고요. 생수는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 여인에게 하나님의 선물과 물을 달라고 하는 분이 누구신지를 알게 해주겠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아무튼 이 여인은 계속해서 우물물에 대해서 묻고 예수님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의 샘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서로 그러니까 이 여인은 예수님이 하는 말씀을 처음에는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왜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 하루살이와 매미가요? 서로 하루 잘 놀다가 이제 해가 질 무렵에 대해서 매미가 하루살이에게 내일 보자라고 하니까 하루살이가 내일이 뭔데? 라고 했다는 거. 예, 실제로 뭐 하루살이를 며칠 더 산답니다. 근데 또 매미가 그 참새에게 좀 보자고 하니까 참새가 매미에게 우리 내년에 보자 그렇게 말하니까 매미가 내년이 뭔데? 라고 했다고 하죠. 예, 그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더 높은 것, 영원한 것, 참된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여인은 그저 땅의 것만, 예, 눈에 보이는 것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F번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라고 말씀하시자 사마리아 여인은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14절 15절 한번 볼까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그런 물을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 이 여인의 말이 선생님 만약 당신이 목마르지 않은 물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면 나에게 주셔서 이 한낮에 물 기르러 나오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공손하게 말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것은 그 의미가 아니라 좀 반어법적인 의미입니다. 세상에 한 번 먹고 평생 목마르지 않는 그런 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물 있다면 한번 줘보십시오의 의미입니다. 예, 세상은 언제나 눈에 보이는 것, 물질적인 것 추구하는 곳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것은 아무리 많이 먹고 아무리 많이 마시고 아무리 많이 가지고 누려도 늘 목이 마릅니다. 세상의 것으로는 참된 만족, 참된 배부름은 없습니다. 주입원, 예수님께서는 갑자기 사마리아 여인에게 남편을 불러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여인은 무엇이라고 답했습니까? 16절에서 18절 볼까요?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다섯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옳도다. 참되도다. 예,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이전에 결혼을 다섯 번 실패한 그런 가련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함께 사는 사람도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이 여인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예, 알지 못합니다. 남편이 죽었는지 아니면 버림받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아픈 과거를 끄집어내는 것은 비난하기 하거나 조롱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예, 종종 들으셨을 수도 있을 텐데 이 여인이 무슨 삶이 굉장히 천박하거나 또 아니면 뭐 거리의 여인처럼 말하는 것을 들으셨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생각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여인이 자기의 그런 삶을 선택하기가 어려웠습니다. 현실적으로 내가 남편 다섯 번 바꿔야지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남편 데려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실상을 직면하게 해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우리가 한번 이 여인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다섯 번 결혼하면서 얼마나 행복하고 싶었겠습니까? 결혼할 때마다 이번에는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또 남편이 뭐 세상을 떠나든 아니면 자기가 버림을 받든 그 자신이 남편을 위해서 또 자신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여인이 자신의 삶의 실상을 직면하고 그 실상을 주님께 직면하도록 맞닥뜨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주님과 그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으로 직면해야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이런 것들 다 뒤에 감춰놓고 예쁘게 포장한 모습으로 우리는 주님 직면할 수가 없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다 꺼내놔야 합니다. 그 삶의 현실을 통해서 자신의 처참한 실상을 통해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예. 우리가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 그 베드로가 그 물고기 잡고 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 실상을 직면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말이 무엇입니까?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였습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자신의 실상을 직면하게 되고요. 자신의 실상을 직면하게 되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가지고 나와야 주님을 바르게 또 깊이 만날 수 있습니다. H번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선지자와 같은 분으로 인정하고 예수님께 질문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20절, 21절 한번 제가 써놓지 않았는데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예, 이 여인이 질문한 것은 바른 예배의 장소입니다.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서 또 유다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서 서로 자신들의 예배 처소가 옳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반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장소로 답변하지 않으시고 시간으로 답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특정한 공간에 매이지 않으시는 무소부재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장소보다 시간이 더 중요합니다. 찬송가 364장 그 첫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내 기도하는 장소가 아니라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기도도 장소보다 시간이 더 중요합니다. I번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하는 사람들은 어떤 태도로 예배를 드립니까? 23절 볼까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예, 영과 진리로, 영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자신의 힘이나 자신이 가진 것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성령님의 힘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또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세속적인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있어야 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인지를 확인해야 되고요. 또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위에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하지만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즉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읽어야 합니다. 그래야 삶이 변화가 되게 됩니다. 이런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하나님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제2번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영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하나님은 현존하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다라는 의미인데, 예, 그 영은 시공을 초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십니다. 계시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또 이 영이라고 번역된 말이 헬라 말로는 푸뉴마이고 헬라 히브리 말로는 루아흐인데요. 이 루아흐 또는 푸뉴마가 성령으로도 번역되고 숨, 생명, 바람 등으로 번역이 됩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그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를 운행하신다고 했습니다. 그 영이 그러니까 영은 창조 그러니까 영이 그 성령님인데 그 창조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영이다라는 말이 창조주시라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에 보면 말씀이 태초부터 있었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 천사를 통해서 그분은 임마누엘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는 때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현존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특정한 장소에 매이시는 분도 아니고 환경의 지배를 받으시는 분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 무엇을 하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또 그 하나님을 목적 삼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작년에 이어 올해도 코로나의 상황은 계속됩니다. 참 쉽지 않습니다. 예, 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이런 상황 겪지 않는 것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영이신 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좀 다르게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상황을 쭉 생각하면서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두 개가 있었는데 그것이 예, 큰 4번입니다. 다음에 말씀을 찾아보고 묵상해 보십시다인데 예, 창세기 45장 5절인데 요셉은 어떻게 해서 애굽 또는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있게 되었다고 고백합니까? 우리 한번 창세기 45장 5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예,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먼저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요셉의 이 고백까지 우리 대부분 잘 알고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모함으로 팔려서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의 종살이와 억울한 누명을 쓰고서 옥살이를 13년 동안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미리 요셉아 너 13년만 고생하면 애굽의 총리 시켜줄게 그러면 기쁜 마음으로 갔을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기약도 없는 삶이었습니다. 그때 한번 노예가 되면 끝까지 죽을 때까지 노예이고 아니면 그 국사범으로 그 감옥에 갇히면 죽지 않으면 나오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 시편 105편 17절에서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에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예, 요셉이 발에 착고에 차였고 그의 몸이 쇠사슬에 매였답니다. 예, 이것은 그 영혼이 꿰뚫렸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그 물고기가 작살에 맞은 것처럼 파닥파닥 거리는 거예요. 이거 빼주면 좋겠는데 빠지지가 않는 거예요. 예, 요셉이 그 지난 세월에는 참 얼마나 많은 눈물이 있었고 얼마나 많은 깊은 한숨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요셉의 그 상황을 결코 모르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은 코로나19와 그로 인해서 우리가 겪고 있는 것을 결코 모르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요셉이 어떤 과정을 겪었고 우린 그 결과까지 다 알고 있습니다. 혹 우리가 요셉과 같은 그런 과정을 겪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해 가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 하나 B가 사도행전 28장 1절인데요. 바울을 태운 일행을 태운 배는 열나흘 동안 유라굴로 강풍이 휘몰아치는 지중해를 떠다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도착한 곳은 어디였습니까? 28장 1절 한번 볼까요? 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예, 멜리데 섬에 도착했습니다. 그 멜리데가 몰타 섬입니다. 그 사도 이 상황도 알고 있습니다. 이 지금 알렉산드리아를 타고 왔는데 그 그레데라는 섬에서 멜리데 섬까지는 800km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배로는 그렇게 멀리 가지 못합니다. 이 유라굴로 강풍이 불지 않았으면은 그렇게 빨리 직진해 가지고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 열나흘 동안 해도 보이지 아니하고요. 예, 깊은 어둠만이 가득했습니다. 사람들은 먹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구원의 여망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즉 살 소망이 없었던 것이 이제 죽는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 광풍이 휘몰아치는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음성을 바울은 들었습니다.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되겠다. 로마 황제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그 음성을 들었고 또 그리고 한 섬에 걸리게 될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들었습니다. 그 섬이 어딘지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 섬에 닿고 보니까 그 섬이 멜리데 몰타였다는 것입니다. 그 그레데에서 그 800km나 그 되는 그 거리를 그 유라굴로 광풍으로 인해서 거기까지가 됐고 거기서 좀 더 가면 이제 그 이탈리아 반도입니다. 찬송가 373장이 고요한 바다로 이 찬송이거든요. 그 2절이 이렇지 않습니까? 큰 물결 인하여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예, 코로나19의 상황이 또 이런 상황 속에서 사는 것이 우리를 뒤흔드는 것 같고 또 뭐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있어도 이 모든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욱더 바른 곳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을 목적 삼고 가면 코로나가 지금보다 더 창궐해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멜리데 섬은 반드시 우리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멜리데 섬을 징검다리 삼아서 우리는 더욱더 2021년을 새해다운 새해로 보낼 수 있어야 합니다. 보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코로나19 속을 신실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이 상황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예,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르게 사는 것인지 충분히 직시하고 그것과 아울러서 이 이후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도 함께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이 상황만 보는 눈만을 가지면 좌절할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죠. 예. 또 하나님께서 새롭게 해주실 거야 거기만 바라보게 되면은 현실을 외면하고 뜬구름 잡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는 이 현실을 바라보는 눈과 또 이 이후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곳을 바라보는 눈을 함께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더욱더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5번 결론, 올해 우리 교회의 표 주신표 영과 진리로의 말씀을 새겨봅시다. 1번 예수님께서는 영이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때가 온다고 하셨습니다. 당신의 예배에서 고치고 새롭게 해야 할 부분은 무엇입니까? 예, 우리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그 뭐 비대면 예배가 정말 일상화되었습니다. 그 함께 모여서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 정말 중요합니다. 그거에 없어도 되는 거 결코 아닙니다. 또한 아울러서 우리가 그렇게 모이지 못할 때 그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도 함께 중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모여 대면 예배를 드리거나 비대면으로 가족들이 아니면 홀로 예배를 드리는 거나 우리의 마음의 태도는 동일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예배할 때가 온다고 그 말씀을 했는데, 그러니까 공간보다 시간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행복한 가정과 또 그렇지 못한 가정의 차이는요, 어떤 의미에서는 행복하지 않은 가정은 공간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더 큰 집, 내 방,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요. 행복한 가정은요, 함께한 시간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한번 부모님이 연로하시거나 아니면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뭐 그 형제들 한 서너 명이 이렇게 모여서 옛날 이야기를 한다고 해보십시다. 그때 함께 웃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가정은요, 함께한 시간이 많았던 가정입니다. 공간이 많았던 가정에서는 별로 나눌 얘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방에 다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뭐 집이 망해가지고 예, 파산 맞아가지고 뭐 단칸방이나 아니면 방 두 개에서 남자 한 방, 여자 한 방 이렇게 자면서 그렇게 그 지냈던 그 세월을 함께 이야기하면서 그 힘들었던 과정을 겪고 오면서 그 행복 그 시간을 잘 이겨낸 것들이 있는 가정은 정말 행복한 가정입니다. 우리가 예배의 시간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단지 그 시간을 맞춘다는 의미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도 함께 준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주일 예배 일부가 8시 반인데 8시 반에 그냥 그 화면 앞에 앉아있기만 하면 됩니까? 거기 앉아있기 위해서는요, 옷도 입어야 되고요, 마음을 미리 준비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시간에 집에서 예배 드리니까 뭐 침대에 누워서 아니면 소파에 그냥 누워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그것은 마음이 준비가 안 된 것입니다. 우리가 비대면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깊은 성숙을 요구합니다. 성숙되지 않으면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온 몸과 온 마음을 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그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는데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는 우리 마음만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온 마음을, 온 삶을, 우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라고 합니다. 예, 그것이 그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2번 우리 가정이 가정과 구역이 영과 진리로 살아가기 위해서 고치고 새롭게 다짐해야 할 부분은 무엇입니까? 예, 우리의 인생을 새 것으로 만들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새로워지기 위해서 올해 성경 일독과 요한복음 쓰기를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써가면서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경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의 삶은 새로워지게 됩니다. 반드시 새로워지게 됩니다. 아울러서 그 건강한 구역은 한두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구역에 필요한 사람들을 잘 세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새로운 가족이 오면 그 사람들을 누가 담당을 할지, 예, 그 조류에게 각인 찍기 있지 않습니까? 조류는 태어나서 처음 자기를 맞아주는 것을 자기 엄마로 생각하고 따른답니다. 그 각인 찍기는 조류에게만 있지 않고요. 사람에게도 있습니다. 처음 교회 왔을 때, 처음 구역에 왔을 때 나를 따뜻하게 맞아준 사람, 그 사람 잊지 못합니다. 또 아울러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 없이 살아갈 수 없는데 그 구역의 기도 담당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예. 그 사람들이 예, 그 함께 그 기도를 서로 모으고 함께 그 모은 기도 제목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서로 교제가 깊어지면 그 구역은 굉장히 건강한 예, 구역이 됩니다. 예, 그 암송 구절이 우리 그 표어가 있는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3절인데 우리 24절도 함께 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또 예, 이 말씀으로 우리가 한 해 동안 힘을 더욱더 삼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우리가 생각해도 부족하고 연약하며 허물이 많은 존재이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떨어지지 않는 사랑과 신비한 은총을 베풀어 주심으로 2021년의 시간 속으로 걸어가게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올해는 우리 교회에 영과 진리로라는 표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정에서와 일터에서 또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삶의 자리에서 세속적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을 목적 삼고 살아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 사회는 많은 변화를 겪었습니다. 또한 교회도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상황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성막과 성전의 제사만 받으신 것이 아니라 회당에서 드리는 예배도 받으셨고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가정에서 드린 예배를 받으셨음은 물론 지하 토굴이나 산속 동굴에서 드리는 예배도 받으셨습니다. 바라옵기는 속히 대면하여 함께 예배를 드리는 때를 소망하지만 온라인을 통해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도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일상에서도 하나님을 목적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에 예배의 생활화와 생활의 예배화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가 성경 일독과 성경 쓰기를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읽고 쓰는 가운데서 우리의 실상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게 하시며 주님 안에서 더욱 성숙해가는 은총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2021년이 쉽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상황을 결코 모르지 아니하시며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심을 믿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맞는 매일매일이 새날이 되게 하시고 그 새날들이 모여 2021년이 진정한 새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2021년을 영과 진리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살아 예배의 생활화와 생활의 예배화를 이루어감으로 매일매일을 새해 새날로 가꾸어 가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주님의 사람들과 100주년 기념교회 위에 그리고 1년 동안 수고하여 주실 구역장님들과 권찰님들 위해 그리고 구역 모임을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